지난번 러시아 선교 여행 시에 세계 3대 박물관 중에 하나인 에르미타주 박물관이라는 곳을 들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아주 세계적으로 우리도 이렇게 문외한이지만 잘 알려진 그 화가들의 작품들을 대하게 되었어요. 그 중에 피카소라고 하는 그 화가의 그 작품을 몇 점 보게 되었는데 작품을 딱 보자마자 처음 들었던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야, 이게 걸작품이야? 나도 이 정도는 그리겠다. 나는 보니까 사람 얼굴을 그려놓은 것 같은데 코는 이쪽에 갖다 붙어 있고 귀는 여기 있고 입은 이쪽에 있고 뭐 엉망진창인 것 같아요. 그러놓고 이게 아주 대가의 작품이라고 이렇게 걸작품이라고 걸어놓았어요. 피카소 초기 작품들은 인물이나 또는 풍경을 사실 그대로 묘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후기로 가면서 피카소는 그 이전에 어떤 화가도 시도해보지 않았던 그런 표현 방법을 씁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얼굴이나 자연의 풍경들을 다양한 각도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들을 그대로 그려가지고 한 캔버스 위에 그냥 압축해서 표현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표현 방식이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볼 때 이상한 거예요. 우리가 그림 하면은 늘 익숙해져 있는 그 틀이 있잖아요. 그것과 완전히 다른 그림이 이제 눈앞에 펼쳐지니까 제가 아주 혼란스럽고 이상하게 생각되어진 것입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모습을 그려놓은 하나의 캔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한히 광대하신 분 아닙니까? 하나님은 아주 다양한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많은 모습, 다양한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이 성경이라고 하는 캔버스에 여러 가지 모습을 한꺼번에 압축해 놓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하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사랑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그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느끼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을 느끼기도 하고 다양한 모습으로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성도들은 늘 익숙해진 신앙적인 그 성경의 그림이 있습니다. 그 익숙한 패턴이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축복받는다. 불순종하면 시련과 고통 가운데 빠진다. 이거 상당히 아주 폭넓게 적용될 수 있는 신앙의 일반적인 그 표현 방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와 같은 단순한 신앙의 도식, 순종 축복의 도식만으로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인생 전체를 다 설명해낼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단순한 차원의 그림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멀쩡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경건하게 살아가는데도 시련의 봉착하거나 문제에 시달리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자주는 아니지만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주제를 가리켜서 우리는 의인의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순종 축복의 단순한 신앙 도식으로는 결코 설명되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순종하는데 왜 이런 일이 납니까? 이런 논리로는 풀어지지 않는 의문이 생긴다는 거예요. 욥기서의 핵심적인 신앙의 주제가 뭐냐면은 바로 의인의 고난입니다. 성경은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의인도 시련과 고난 당할 수 있다.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주제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자상하게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다만 이와 같은 우리에게 불편한 신앙적 진실조차도 적나라하게 함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 신앙의 다양한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다양한 차원들이 마치 피카소의 후기 작품처럼 그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가 뒤죽박죽 얽혀져 있는 것 같지만 결국 어떤 한 주제를 보여주고 있는 걸작품이다 이거예요. 미국의 작가 중에 조지 버나드 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자들이 그에게 물었어요. 당신은 성경 66권 중에서 어떤 책이 제일 소중하다고 생각합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버나드 쇼가 욥기라고 답했답니다. 저는 추측해 봅니다. 아마 버나드 쇼는 인생의 복잡성과 신앙의 복잡성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깊은 깨달음과 이해를 갖고 있었던 사람 같아요. 그리고 그 고난이 주는 고난의 미학, 고난의 유익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귀한 깨달음을 갖고 있지 않았나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신학자 폴 틸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는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통의 깊이는 진실의 깊이로 향하는 유일한 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깊은 물로 이끄시는 것은 물에 빠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고난만큼 한 영혼을, 한 인격을 겸손하게 그리고 깊이 있게 정결하게 만들어주는 힘을 가진 그런 스승, 그런 메시지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스승이에요. 목사의 100마디, 1000마디의 설교보다 때로는 내가 삶의 현실, 신앙의 여정에서 한 번 당한 시련과 고통이 훨씬 더 많은 능력으로 그 사람을 변화시켜 놓는 경우들을 저는 왕왕 봅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고난 중에 욥의 모습은 대단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욥이 당면하고 있는 이 고난을 만만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요. 그리고 10명의 자녀들이 다 죽습니다. 거기에 더해가지고 이제 자기도 병들어가지고 기와장으로 자기 몸을 긁고 있어요. 자, 먼저 60절을 보면, 20절을 보면 욥이 그 소식을 듣고, 그 비극적인 소식을 듣고 일어났어요. 그리고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렸다고 합니다. 이것은 고대 근동에 극한 슬픔을 당했을 때에 고대 근동의 사람들이 표현했던 하나의 슬픔의 표현 방식입니다. 만약에 욥이 한국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표현했을 것 같아요? 그냥 땅에 주저앉아가지고 가슴을 찢으면서 통곡하며 땅을 쳤을 거예요. 막 울부짖었을 거예요. 아이고 아이고. 예. 본질상 같은 모습이에요. 여러분 뭐 교양이 있고 믿음이 좀 좋고 인격적으로 성숙하다고 해서 이런 극한 고통 당하면은 가만히 자제하면서 기도만 했을 거 아닙니다.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그런데도 욥의 반응이 세상 사람들의, 믿음 없는 사람들의 반응하고는 좀 다른 거 하나가 있어요. 그게 20절 마지막에 있는데 바로 예배하며, 예배하며. 이 와중에 욥이 뭐 했다고요? 예배했다, 예배드렸대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예배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고난에 처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차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때로 성도들이 참 중한 시험과 고통을 경험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지켜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실제로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런 문제에 눌려가지고 삶이 많이 파괴되고 결국 풍성한 신앙생활을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가혹한 힘든 고통과 고난과 씨름하면서도 예배가 살아있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성도들은 희한하게도 역전이 일어나고 소망이 나타나는 것을 자주 보게 돼요. 그러니 여러분, 예배하며 이것이 성도가 시련 가운데 처하는 또 하나의 다른 모습입니다. 21절부터 욥은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네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렇게 신앙의 고백을 하고 나서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답니다. 자, 여러분 이 모습만 보면 참 욥 대단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 믿음의 모습에 우리가 압도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욥기서 전체를 쭉 읽어보면은 욥기서 3장 이후부터 40장까지 그 욥기의 몸통에 해당되는 긴 아주 긴 부분 동안에 욥이 그 세 친구 위로하기 위해 온 세 친구하고 신앙적인 변론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에서의 욥의 모습은 좀 다릅니다. 원망하기도 하고요, 탄식하기도 하고, 의심하고 혼란에 빠진 모습도 보입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고 죽고 싶다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 의문을 갖게 돼요. 욥이 지금 이렇게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고 예배드리고 하는 모습들은 쇼입니까? 아니면 해본 소리입니까? 무엇이 욥의 진면목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어느 정도 신앙의 훈련이 잘 되어 있고 성숙한 성도라 그러면 힘든 일 겪어도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예배자의 바른 태도 그리고 온전한 신앙 고백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그런데 여러분 욥처럼 그런 신앙의 고백을 했다고 해서 이제 그렇게 고백해놓고 가혹한 신앙의 현실, 고난의 현실에 직면하게 될 때 홍수처럼 막 떠밀려오는 내 마음속에 떠밀려오는 시험과 갈등과 혼란에서 완전히 자유할 수 있었던가요? 어때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욥이 이렇게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고난 중에 하고서 계속해서 조금도 요동함이 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전진해가지고 놀라운 축복받았다 이러면 이 욥기는 우리한테 별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우리하고는 관계없는 책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욥도 이런 믿음의 선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갈등하고 혼란하고 심지어는 의심하기도 하고 또 죽고 싶다고까지 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도대체 욥의 이 이율배반적인 모습은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느냐. 여러분 욥이 이 과정에서 분명히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했던 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붙들고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믿으면 떠나지 않은 하나님을 붙들고 이해할 수 없어요. 받아들이기 힘들는데 또 불구하고 하나님 붙들고 끝까지 믿음의 실험, 영혼의 실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놓지 않았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누군가와 실험을 한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쌉바로 움켜쥐고 막 힘을 줄 때 여러분은 힘을 줄 때 얼굴 표정이 어때요? 가만히 미소 짓고 이렇게 있습니까? 그 다음에 힘 줄 때 아무 소리도 안 냅니까? 힘 줄 때 소리 안 나겠습니까? 이러거나 으라차차차차 하거나 이러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욥기 3장부터 욥기 40장까지 욥기의 몸통에 해당되는 욥의 탄식과 불평과 원망과 의심과 이러한 모든 목소리들은 욥이 역설적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영혼의 실험, 믿음의 실험을 포기하지 않고 힘쓰고 용서는 가운데 나는 소리들인 거예요. 겉으로는 믿음 없는 모습 같지만 아니에요. 욥은 이런 소리들을 통하여 자신이 믿음의 실험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고백은 한순간에 멋진 선언문과 같이 그렇게 펼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링컨의 유명한 대통령 취임할 때의 게티스버그의 민주주의에 대한 연설 기억합니까?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를 세우자, 나라를 세우자. 너무 영감 있고 아주 귀에 쏙 들어오는 세계인의 가슴 속에 있는 민주주의의 이상향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링컨이 그런 민주주의 국가 미국을 그렇게 선포하고 나서 미국 사회가 그렇게만 갔습니까? 아니지요. 때로는 민주주의가 퇴보되는 것 같기도 하고 부정과 부패와 혼란 가운데에 뒤죽박죽 얽혀지는 것도 같았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역사의 전개 방향은 계속해서 그 민주주의의 이상을 향하여 전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욥의 신앙의 고백도 이 선언적인 고백도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였지만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겠다 예배드리겠다고 하였지만 그러나 그 신앙의 이상 그 신앙의 고백을 지키기 위하여 욥은 힘겨운 시름을 그 과정에서 의심하는 것 같은 소리 불평하는 것 같은 소리 탄식하는 것 같은 소리 절망하는 것 같은 소리들이 배어져 나왔지만 전체적인 욥의 모습은 믿음으로 그 이상을 향하여 전진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것입니다. 신앙이 어리고 미숙한 성도들은 그들이 늘 익숙해져 있는 신앙의 도식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순종 축복의 그러한 단순한 그림입니다. 적어도 그들은 자신들의 신앙 생활이 이 축복 순종의 공식 안에만 딱 머물러 있으면은 그러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잘 섬기고 예배하고 이제 하나님 기쁘시게 드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만사형통 소원성취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면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만족합니다. 예수 믿는 거 좋다 그럽니다. 교회 다니는 거 좋다 그럽니다. 그런데 때로 자신에게 정도의 차이를 있지만 욥이 경험하는 것 같은 의인의 고난 믿는 자에게도 그것도 순종하며 주님 섬기는 자에게 다가오는 시련 또는 심지어 핍박이 있을 때에 그때는 사정없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혼란에 빠집니다. 하나님 정말 계시기는 하시나 그 이제는 그렇게 하나님 계신다고 자랑하고 입에 거품을 물고 간증했던 분이 하나님 계십니까? 이럽니다.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자기가 익숙했던 신앙의 도식이 아닌 익숙했던 하나님의 모습이 아닌 것이 갑자기 나타나니까요. 그러면서 점점 무엇을 깨달아가게 됩니까? 아하, 이 신앙이라는 것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구나.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우리가 딱 이성적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단순한 틀에 갇혀있지 않구나. 그것을 초월하는 훨씬 복잡한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복잡한 측면을 갖고 있구나 이런 것을 깨달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대개 성도들의 반응은 세 가지로 나뉘어지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계속해서 오직 나에게는 순종 축복에 단순한 신앙의 도식만 있을 뿐입니다 하고 그것만을 고집합니다. 신앙의 또 다른 차원 성도에게 의인에게 고난이 있거나 시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아예 부인합니다. 신앙의 다양한 모습 하나님의 다양한 역사심에 대해서는 거부합니다. 그건 신앙이 아니라 그거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갖고 있지만 이러할 때 그의 신앙은 미숙한 단순한 고집과 같은 신앙으로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신앙 성장이 안 됩니다. 아주 편협한 신앙이라기보다는 자기 고집, 자기 소신의 차원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성숙한 신앙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의심하고 실망하면서 믿음에서 너무 쉽게 떠나버리는 거예요. 교회 쉽게 떠나버립니다. 이건 역시 하나님의 깊은 차원의 진실을 온전히 붙드는 거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에서 떠난다면 영원한 생명 어찌하시겠습니까? 세 번째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고난의 섭리와 뜻을 전적으로 수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적으로 수용한다라기보다는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것을 수용하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이죠. 힘쓰는 것이죠.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계속해서 믿음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욥의 모습이 바로 이 세 번째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우리의 상황이나 우리의 형편이 달라졌다고 해서 달라집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뛰어넘어서 우리 예배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변한다고 해서 우리의 상황이 달라진다고 해서 하나님도 같이 변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닙니까? 아니거든요. 욥은 자신의 삶의 형편이 달라졌다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배하며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는 동방의 의인이라고 놀라운 축복 가운데 그 할 때도 예배드렸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받아들일 수 없어요. 힘들어요. 그런데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향하여 안간힘을 쓰며 예배드리고 있어요.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다고요.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림의 대가 밑에서 그림 공부를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12명의 문화생들이 있었는데 11명은 다 일찍 죽었어요. 그리고 요한이라고 하는 이 문화생만 90세가 넘는 나이까지 끝까지 하나님을 집중적으로 그리는 그림 공부를 했습니다. 그 90세의 나이까지 특별히 초대교회의 그 수많은 시련과 격변의 시기에 요한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문화생은 하나님에서 얼마나 많은 각도와 관점에서 그림을 그렸겠습니까? 그 수많은 그림들을 한 캔버스 위에 탁 올려놓고 이제 피카소의 작품 같은 작품을 딱 만들어 놓았어요. 그리고 나서 요한이 그 작품 밑에다가 작품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이름 지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또 다른 예수님의 문화생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그림을 그렸어요. 많은 그림을 그리면서 그 와중에 고생도 많이 하고 시련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 놓고 나서 그도 요한하고 비슷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바울이라고 하는 문화생도 신앙이라고 하는 그림, 하나님에 대한 그림을 다 압축해서 그려놓고 난 다음에 그 밑에 작품의 이름이 뭐냐고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과 영혼의 씨름을 하기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씨름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금 더 깊숙하게 만나게 된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고백한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 안 하시는 것 같은 때가 있지요. 내가 처한 상황에서 볼 때에 도무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때로는 혼란과 원망과 불평이 솟아나는 그런 가운데 있는 분들도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욥처럼, 요한처럼, 바울처럼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믿음의 씨름을 포기하면 안 돼요. 그 와중에서 불평이 솟아나고 의심이 솟아난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씨름하세요. 그리고 그 씨름의 끝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리스도 안에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을 다시금 깊이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어떤 상황 그 관계없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기까지 사랑하신답니다. 더글라스라고 하는 사역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성실하게 잘 지키며 경건하게 사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어느 날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상대방의 실수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당하게 된 아내가 목숨을 잃고 그 와중에 12살 된 딸은 치명적인 중상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납득하기 힘든 현실과 씨름하면서 이런 글을 남기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과 삶을 혼동하지 않는 법, 나는 이것을 오래전부터 특별히 이번 비극을 통해서 더욱더 절실하게 배우게 되었습니다. 나는 금욕주의자가 아닙니다. 나는 여러 사람과 마찬가지로 이 비극에 대하여 너무도 당황하여 정신을 잃습니다. 나는 분노합니다. 나는 비통합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서도 내게 닥친 이 비극을 보시며 나와 같은 심정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공평하심으로 우리의 삶도 늘 안전하고 공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삶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상황에 따라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면 그것은 일관되고 절대적인 관계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자의 정신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욥은 바로 이와 같은 쉽지 아니한 진정한 예배자의 정신을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그리고 자신의 삶으로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받아들이기 힘든 시련과 고통 가운데 씨름하고 있는 분들 있습니까? 욥기서를 깊이 읽어보세요. 그리고 욥도 동일하게 우리와 동일하게 이 믿음의 씨름을 하고 있다는 것. 바라건대는 하나님을 붙들고 끝까지 이 씨름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상황을 초월하여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믿음의 씨름을 감당하며 나아갑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배자의 태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